우리나라에도 이제 성경이 많이 있지만 영어권에는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300가지, 400가지가 이제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300가지, 400가지가 아니라 실제로 가서 그 안에 본문을 가서 보면 성경은 단 두 종류밖에 없다. 하나는 다수사본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 그것과 같이 같은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진 말틴 루터의 성경이라든지 칼빈의 홀리베르탕 성경이라든지 이런 그런 종류의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 소수사본에서 나온 NIV, ESV, NASB, 메시지, 리빙 바이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공동번역, 뭐 개혁성경 같은 이런 현대역본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백 개의 성경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가서 성경을 텍스트를 열고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성경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왜 두 종류밖에 없느냐? 성경을 번역하려면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본문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본문을 번역하느냐에 따라 성경의 내용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와 같은 그 종류의 성경들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정말 중요한 것에서 교리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 지옥, 천국, 또 하나님에 대한 것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문이 달라지면 성경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성경 교리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세계 역본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 신세계 역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체인 그 하나님이라고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신세계 역본을 가지고 성경을 변개를 해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신성을 약화시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든 이와 같은 창조된 신이다, 이렇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몰몬 교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천주교에 여러 가지 이단 교리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 모든 게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천주교는 교리를 바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경 본문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본문 문제,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한 본문 문제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갈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바꾸기 위해서 이 안에 성경에 들어있는 본문의 중요한 내용들을 바꿔야 됩니다. 기독교는 다수사본, 현재 한 6천 개 정도의 그리스어 사본들이 발견됐는데 그것들의 99%가 서로 일치를 해서 우리가 다수사본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시대부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지난 한 1900년, 2000년 동안 사용해 온 이와 같은 그 다수사본,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 천주교는 소수사본, 말 그대로 성경 사본 가운데 1% 정도를 차지하는, 특별히 로마 바티칸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이 시내산 성 캐터린 수도원에서 이제 발견된 시내 사본,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본문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대 역본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후에 천주교회가 온 세상을 장악하면서 무려 천한 2, 300년 동안 유럽을 완전히 무지와 미신의 상태로 만들어서 중세 암흑시대를 이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이제 생기면서 가장 큰 변화가 보통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들의 모국어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에게는 독일어로, 영국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스페인말로, 그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라틴 벌게이트라고 제롬이 만들어준 이 라틴어 성경, 일반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배도 다 라틴어로 미사로 예배를 드리니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천주교회는 이제 설 수 있는 근거를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됐어요. 특별히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나오면서 온 세상에 영어가 이제 공용어가 되고 영국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더더욱 천주교회가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강력한 반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걸 위해 두 가지, 하나는 트렌트공예, 하나는 제수이트, 예수회라고 하는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목표를 세웠어요. 그 목표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최종권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다수사본에서 이제 가져가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천주교 소수사본 여기에서 나온 이와 같은 성경들이 진짜 좋은 성경이다, 이걸 다 바꾸어 놓지 않고는 천주교가 다시 세력을 이제 확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회가 학계로 이제 진출해서 그래서 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1517년에 말틴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 말 그대로 거의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이제 변화시키면서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커다란 빛을 이제 가져다 준 거예요. 이와 동시에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조금만 나라 그 영국, 그 영국이 온 세상을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영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용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니 이건 뭐 그 당시 이제 스페인의 무적함대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고 영국은 진짜 미미한 그런 섬나라에 불과했는데 그래서 영국이 이제 갑작스럽게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영어가 온 세상의 공용어가 된 거예요. 온 세상의 공용어.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지금 1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파키스탄. 예, 그렇죠? 또 호주, 지금 뭐 뉴질랜드, 캐나다, 뭐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그다음에 또 여기 중동에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 다 영국의 이런 지배를 이제 받으면서 말 그대로 그냥 온 세상이 영어 세상이 됐고 심지어 뭐 중국인이 뭐 소련이니 러시아니 심지어 북한에서도 영어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 세계 모든 뭐 인터넷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거 영어 아니고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완전히 그냥 영어 일색으로 그냥 갑자기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특별히 예수회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서 어떻게든지 천주교가 세력을 다시 이제 찾아오기 위해서는 영국으로 침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학회로 이제 침투해서 본문 비평, 그 다음에 인본주의 철학, 이런 걸로 영국을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250년쯤, 1611년 영어 킹제임 성경이 나오고 나서 250년쯤 지나서 1850년경에 드디어 천주교 추기경 와이스먼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영국 성공의 유명한 사제, 헨리 뉴먼, 이런 사람들이 합작을 해서 옥스퍼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사제들, 그 다음에 교수들이 이제 성공회를 버리고 천주교회로 귀의해서 천주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천주교를 카톨릭화하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생기고 그래서 이 뉴먼이라는 사람이 150명 정도의 성공회 사제들을 천주교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천주교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추기경이 되는 그런 그 명예를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에라스무스도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데 하도 천주교회를 반대하고 돌아다니니까 교황이 추기경 자리를 주겠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회유를 했는데 에라스무스가 추기경 자리를 받질 않잖아요. 근데 이 뉴먼이라고 한 사람은 유명해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성공회를 떠나서, 예, 그래서 천주교회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다 배도하는 길로 이끌고, 그리고 공로를 인정받아서 추기경까지 되는 그런 일이 드디어 영국에서 생긴 거예요. 1850년에. 생각하지도 못하던 그런 일이죠. 이런 사회에 또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을 해서 1859년에 자연선택에 따른 종들의 기원이라는 이런 책이 이제 나오면서 아예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인간 세상과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인본주의적인 이런 철학과 그런 사상이 영국을 지배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원이 이제 붕괴가 되고 하나님을 이제 배제하는 그런 시도가, 이런 시도가 영국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자연주의적인 이런 발상이 온 영국을 이제 지배하게 됐어요. 모든 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기린 같으면 기린이 왜 이렇게 목이 기냐. 원래는 목이 길지 않았는데 자꾸 높이 있는 거 이렇게 따먹으려고 목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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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목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목이 그래서 길어져. 여러분, 그럼 지금도 그냥 계속 길어져야 되는 목 기린이. 근데 목이 길어지냐고요. 안 길어지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원숭이에서 이제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이런 이론이 이제 영국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추럴리즘, 모든 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다. 근데 본문 비평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본문 이것도 자연주의적인 방법으로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인간이 그 보존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실수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학자들이 동원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지 못한 걸 우리 학자들이 복원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본문 비평, 진화론도 이제 자연주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말 그대로 그걸 통해서 이 무지와 미신에서 벗어나게 됐잖아요. 인간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프로테스탄티즘이 시작이 되면서 드디어 사유재산이라는 것도 갖게 되고 자유도 누리게 되고 이런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누리게 됐는데, 특별히 영국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하리라고. 아, 근데 이런 영국이 완전히 영적으로 이제 빈곤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다시 카톨릭화 되면서 카톨릭의 지배하에 놓이는 이런 일이 185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 발표 이후 22년이 지나서 1881년에 드디어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영국 개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와 동시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 저 두 사람이 1881년에 그전까지 비밀로 하고 숨겨두었던 본인들이 만든 비평 본문을 온 세상에 이제 발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흥했던 영국이라고 한 그런 나라 전체가 그냥 천주교 사상, 인본주의, 자연주의로 팽배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배제하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무에서 유가 생기고, 그래서 아메바가 생기고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인간에까지 이르는 이런 자연선택의 이완이와 같은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런 권위를 이런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일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성경의 변개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이제 성경에서 천주교 성경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드디어 이제 1881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다. 저는 요새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성경이 오묘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1517년에 그냥 카톨릭이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서 거의 자취도 남지 않을 정도까지 됐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바빌론 음녀체제가 나오잖아요. 이 천주교 음녀체제가 나와서 맨 끝에 세상 종말에는 천주교회가 부흥을 해서 그래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체제로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557년경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봤을 때 그 일이 가능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500년 동안 야금야금 기독교를 침투해서 결국은 진화론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성경 변개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서도 지금 2000년대 여기 들어와서는 그냥 기독교는 좀 밑으로 쭉 처지고 온 세상에서 그냥 천주교가 부흥하고 부상해서 그래서 교황이 온 세계 모든 나라 돌아다니면서 마치 기독교를 대변하는 그 대표자처럼 지금 그렇게 인정을 받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그런 일이에요, 이게. 마귀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500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천주교를 지금 이렇게 이제 세워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고 이거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 안에서 그 안에서 마귀가 그렇게 활동을 해서 그래서 천주교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배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사상 받아들이고 뭐 경배와 찬양이다 뭐다 오순절 은사운동이다 해갖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천주교 세상을 만들어 놓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세대에 이제 생기고 있다. 자, 그러면 1881년에 비평 본문이라고 하는 천주교 이제 소수 사본에서 나온 그리스어 본문, 수정 본문을 만든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는 누구냐?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이제 성공의 학자들입니다. 성공의 학자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개정해야 되겠다. 이게 제수이트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제수이트들은 천주교 사본,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역본 이거를 가지고 킹잼 성경을 대적하고 킹잼 성경을 눌러야만 천주교가 올라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학자들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으면서 결국은 학자들이 동의하기에 이른 거예요. 그래, 킹잼 성경 좀 고쳐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870년에 영어 성경을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이제 발족을 합니다. 1870년에.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두 명의 학자, 그 사람이 바로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다. 그래서 위키백과나 이제 가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웨스코트는 1825년에 태어나서 1903년까지 살았어요. 영국 성공의 주교입니다. 감독이에요. 성경학자, 신학자, 그리고 1881년에 나온 그리스 신약성경 여기 저자 이렇게 나와 있고 1870년부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고 그 다음에 1870년에서 1881년까지 영국 개혁성경 개정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이렇게 이제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호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웨스코트는 브룩포스 웨스트코트예요. 퍼스트 네임이 브룩, 그 다음에 세컨드 네임, 미들 네임이 포스고 F-O-S-S. 호르트라고 한 사람은 펜튼 존 앤서니 호르트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사람 1828년, 그 웨스코트보다 3년 뒤에 태어나서 1892년까지 살았습니다. 위키백과 가서 보니까 신학자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엄격한 복음주의와 같은 가정에서 그런 그 복음주의 전통에서 열렬하게 예수 믿는 이와 같은 그 전통 이런 거 지키면서 이제 자라났는데 대학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자유주의자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다. 이렇게 이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1872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교 이제 신학과 교수를 해서 그러니까 둘 다가 다 1870년, 72년 나이도 비슷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영국 성경 개정위원회에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그리스 본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이 천주교 그리스 본문 이걸 가지고 야금야금해서 집어넣어갖고 그래서 이 킹잼 성경을 완전히 천주교 역본으로 바꿔버리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에 대해서는 아주 두 가지 첨예하게 상반이 되는 이런 견해가 있어요. 한쪽 현대 역본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쪽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렇죠? 뭐 NIV니 ESV니 뭐 요새 나오는 모든 현대역본, 그 모든 현대역본들의 본문이 되는 그 그리스도 본문을 이 두 사람이 만들어줬으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고, 반대로 킹잼 성경 진영에서는 이 두 사람은 이단이다, 이단.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장로교회 정성구 총장님이 이 두 사람은 이단이라고, 이단.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상이 옳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아주 그냥 적대적인 이와 같은 평가가 존재해요, 이 신학계 안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인용하는 거는 이 사무엘 깁 박사가 이제 쓴 성경의 역사 그 책에서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깁 박사가 그럼 이 두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거를 평가를 하려면은 그러면 우리가 합당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사람의 이런 사사로운 의견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에 대한 적당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평가 기준이 찾아보니까 좋은 게 두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웨스코트라고 한 사람의 아들이 쓴 웨스코트, 내 아버지 웨스코트의 삶과 그 다음에 이 신학에 대한 그런 그 내용, 그렇죠? 이걸 적어놓은 이 책이 있어요. Life and Letters of, 가서 보면은 브룩포스 웨스코트, 그러니까 Life, 삶과 그 다음에 편지들, 내 아버지 웨스코트 감독의 삶과 편지들이라는 이런 책이 자그마치 두 권으로 돼 있는데 무려 900페이지 정도 돼, 900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호르트의 아들이 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뭐 자서전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적어놓은 이 앤토니 호르트의 삶과 그 다음에 편지라고 한 이런 책이 역시 이것도 두 권이에요. 이건 천 페이지가 넘어요, 두 권이. 그래서 볼륨 1하고 볼륨 2가 있는데, 그래서 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의 아들들이 우리가 본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편지를 이렇게 나눴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기 아들들이 적어놓은 거니까 뭐 거기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그러면 가장 공정한 이와 같은 그 심사 기준이 되지 않겠냐. 아,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렴은 뭐 좋게 적었지 않겠어, 좋게. 좋은 것들만 자기들 판단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그 안에 적어놨을 테니까. 그러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자.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사상, 이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살펴봐야 되냐. 성경 번역은 본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엔 번역하는 번역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번역자가. 그렇죠? 똑같은 본문이라도 번역자가 좋으면 훌륭한 번역이 나올 거고, 번역자가 우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졸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영어를 I am a boy 그러면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나는 한 소년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나는 있는 그대로 성경을 번역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되겠어요? 그렇죠? 나는 포항에 갔다가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잠을 잤습니다. 포항에 갔다가 그리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자요. 그리고 그걸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만 그게 올바른 성경이라 그러면 그 번역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거를. 요새 무슨 표준역이라고 하는 게 나와갖고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창세기 8장 이런 데 가서 보면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이 비둘기, 이 히브리 말에는 이게 남성과 여성만 있는 거지 히브리 말에는 중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여성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킹잼 성경 그걸 그대로 살려서 허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허, 그거를 비둘기를 그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제단 같으면 히즈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히즈, 그건 남성이에요. 그걸 제단이 있으면 발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의 발이라고 번역을 하면 어떡하냐. 그것의 발이라 그래야지. 그 이게 번역 본문이 동일해도 이거 번역자가 좋지 않으면은 그러면 졸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히 번역자의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개역성경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120년 전에 이 번역했던 그런 그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샤머니즘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귀신, 처녀 귀신, 할아버지 귀신, 무슨 귀신. 그래서 죽은 사람의 넋이 너무 원한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이거죠. 이게 귀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귀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거지 어디 귀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들어있죠. 개역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가시고 신이 가신데 God of God이 하나님이 임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강신 사상으로, 강신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무당에게 신이 내리는 걸로처럼 삼손에게 신이 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랬으니 이걸 가지고 무려 100년 동안 쓰고 있고 아직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아직도. 예.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 아무리 올바라도 번역하는 사람의 사상, 번역하는 사람들의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좋지 않으면 그럼 올바른 번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기준이 되는 본문을 만들어준 건데 근데 이 본문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의 사상이 들어가서 본문이 잘못되면 그럼 영구히 거기서 번역되어 나오는 그런 역본은 그 사람들의 사상을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개역성경에 가면 열세 구절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빼놓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다 빼놓았으니까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이건 왜 빠졌냐? 또 가서 보면 천주교 사본,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에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걸 추종하던 이 두 사람들이 그게 없다고 믿고 그걸 빼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쇠 구절이 없는 거예요. 개역성경 번역한 사람이 넣으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본문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이 그건 없다고 믿고 그걸 뺐기 때문에 왜 그래요? 천주교 사본이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이 그런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말씀 보존학교 성경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러면 지옥, 그러면 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지옥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음부로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음부로. 그게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표준도 마찬가지고 다 그걸 음부로 번역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그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래서 번역자가 누구이고 편집자가 누구인가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웨스코트와 호르트는 본문 비평학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업적을 남겼냐? 킹제임스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보편적 본문, 그렇죠? 온 유럽에 퍼져 있는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보편적 다수 본문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 국지적으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돼 있던 이런 이 국지적 본문으로 대체해버린 이와 같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이 천주교의 이제 이 제수이트 사상, 예수의 사상에 완전히 이제 심취가 돼갖고 아주 공인 본문 이거 아주 치가 떨린다. 아주 이 공인 본문, 다수 본문, 에라스무스 이런 거 나오면은 치가 떨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었어요. 요새 또 어떤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 에라스무스는 천주교 사제였는데 왜 천주교 사제를 지지하느냐. 이게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에라스무스는 천주교 안에 그 당시에 남아있었어요. 남아있었어요. 루터도 천주교 안에서 개혁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레포메이션이 된 거예요.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나중에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읽어보면 그러면 이 메데 페르시아 여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유대 사람들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세요. 천주교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세요. 그 일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속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에라스무스에겐 그게 최선의 일이었어요. 천주교에 남아서 천주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천주교회가 반대가 된 이와 같은 공인본부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와 같은 업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왜 이러한 일들이 이제 가능했냐? 말씀드린 대로 250년 동안 천주교회가 공작을 펴갖고 옥스퍼드 운동이 생기고 해서 성공회가 그냥 완전히 천주교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영국의 성공회는 친천주교화가 이제 된 거예요. 예, 친천주교화. 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 이 두 사람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고 한 그 지역에, 그 지역에서 사용이 되던 국지적인 소수의 이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이제 시내 사본, 이 두 사본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특징을 좀 한번 한 시간 이제 잡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 자, 그래서 이 엉셜체, 대문차체 이제 사본들을 기초해서 수정 그리스 본문, 아니면 비평 그리스 본문을 만들어 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바티칸 사본하고 시내 사본 두 개를 가지고 비평 본문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다수 사본의 특징이 뭐예요? 다수 사본 99%가 같은 종류의 이런 사본이면 그러면 같은 구절 이거 비교해보면 다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바티칸하고 시내 사본은 이 같은 구절을 비교하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두 개가. 근데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그래서 본문을 만들었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를 가서 보면, 여기 가서 보면 제목이 Comparison, 이 시내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이 두 개를 비교를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기사가 나와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딘 버건이라고 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분이 바티칸 사본하고 시내 사본이 사본 연구학자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 연속되는 두 구절, 뭐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 1절, 2절, 이게 두 절이 있잖아요. 두 절이 연속되는 이 두 절이 나오면 두 사본이 일치하는 경우보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예를 들어 1장 2절 이렇게 비교하면 두 개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수 사본으로 이걸 다 본문을 만들려고 하면. 그 두 절, 두 절, 두 절, 두 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보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키아라고 한 사람이 그래서 직접 세어본 거예요. 두 개를 갖다 놓고 도대체 사복음서에서 몇 군데가 틀린가 그랬더니 사복음서에서만 3036군데나 본문이 틀려요. 이 두 개가. 여러분 소수사본 이 두 개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가. 그래야 이걸 가지고 본문을 만들 텐데 자그마치 사복음서에서만 3036개가 글자가 틀린 거예요. 본문이 틀린 거예요. 마태복음에 656개, 마가복음에 567개, 누가복음에 791개, 요한복음에 무려 1022개가 틀려요. 단어가. 글자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조합을 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두 개가 다 일치를 해서 이게 진짜 좋은 거라 그래서 일치라고 여기서 번역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 두 개가 제일 좋은 거라 이렇게 선전해놓고 그러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니 보금서에서만 3천 군데 이상이 틀린 거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짬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비평 본문이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두 사람이 아주 이상한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두 사람 모두 성경을 대하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사본, 성경을 담고 있는 이 사본, 이 사본이나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이 옛날 사람들이 적어놓은 글이나 두 개가 다 똑같은 그런 형태의 옛날 고서, 고서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 이 두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서도 본문 비평을 해야 되고 성경도 이제 본문 비평을 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나 혹은 사상을 성경 본문 비평할 때 도입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자연주의적인 그런 발상을 통해서 그 방법대로만 성경도 비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적을 통해서 이걸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것처럼 전무후무하게 전례가 없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이 성경 말씀을 보존해 주셨다. 여러분 옛날에 고분서를 누가 그렇게 보존을 시키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데. 근데 성경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게 우리 성경 신자들이 그런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최소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 비편할 때.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pure words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pure하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하고는 다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뭐 5천 개 정도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뭐 99% 정도가 동의해도 그 안에 이문들이 있고 할 때 이거를 비교해 갖고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고문서 평가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 번 베껴 쓴 모든 산문에서 거의 발견되는 것처럼 신약성경 본문 안에도 생략에 의한 본문의 부패보다 삽입에 의한 부패가 훨씬 더 많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 소수사본은 신약성경만 놓고 볼 때 베드로 전후서만큼의 분량이 짧아요. 킹제임스 성경 다수 사본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여튼 천주교 사본이 옳은 거니까 천주교 사본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신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옹호하게 해서 성경을 자꾸 바꿔서 성경을 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추가를 해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 두 사람이 이제 유명하게 됐는데 왜 유명하게 됐냐?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면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크리스찬, 심지어 근본주의 학자라고 한 사람들도 웨스코트하고 호르트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경을 많이 부인했기 때문에. 성경 사본들을 많이 부인했기 때문에. 자, 호르트에 대해서만 오늘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르트는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에덴 동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타락도 영국의 시인 코올리지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그의 후손들의 타락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가 됐잖아요. 근데 아담의 타락하고 모든 사람의 타락이 똑같은 타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에덴 동산 같은 거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고. 그러면서 1858년 10월 21일에 윌리엄스 목사의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가 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책, 그 아들이 적었던 그 책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복음주의자들,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복음주의자들은 비사실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왜곡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건데 우리 사이에는, 우리하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자들 사이에는 권위 문제, 특별히 성경의 권위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성경의 권위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이 최고 권위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약성경에 절대 무오류성을 믿어야 한다면 유감스럽게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이거 쭉 사본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실수가 발견이 되고 막 이런다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게 오류가 없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난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나는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호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59년에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료인 웨스코트에게 아주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다윈에 대해서 좀 읽어봤습니까? 그 진화론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어렵긴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다윈의 그런 책을 읽는다는 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번역을 위해서 본문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런 신학자가 다윈의 진화론을 이렇게 그 책을 읽고는 그냥 흥분이 돼갖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리고 엘러턴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요새 나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끈 책은 다윈의 책입니다. 비록 그것에 대해 남들이 무엇이라 말할진 몰라도 그 책은 우리가 동시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될 그런 책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창조, 그렇죠? 이런 모든 거, 이런 것들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진화론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갖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널리 파급이 되면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리는 거다. 이런 사람이 성경 본문학자로 그래서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되는 이런 비평 본문을 이제 만들어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호르트는 코올리치라고 한 그런 사람을 아주 존경했어요. 그래서 코올리치는 이름이 세뮤얼 테일러 코올리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1772년에서부터 1834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호르트의 아들이 뭐라고 썼냐? 거기 아버지에 대한 그 글에 아버지는 대학 시절에 코올리치의 주술에 걸렸습니다. 아주 그냥 코올리치의 아주 완전히 매료가 돼서 거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올리치는 어떤 사람이냐.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대학을 중퇴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류머티즘 이런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편주사를 맞기 시작했고 이 코올리치의 중독은 날이 가면서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코올리치가 결국은 나중에 이탈리아까지 이제 가서 치료받다가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코올리치의 그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에이즈 투 리플렉션 이렇게 해서 반성, 우리가 반성을 하고 하잖아요. 반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우미를 주는 그런 책을 이제 기록했는데 그 안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왜 이 책을 지었냐? 이 책을 쓴 주요 목적은 공식 기독교와 코올리치의 다양한 초월주의 철학을 일치시키는 데 있다니까. 코올리치라는 사람이 초월주의 철학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거하고 기독교를 짬뽕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칸트와 다른 독일 철학자들을 영국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이 불신자 코올리치를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호르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아, 자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아버지는 아주 대학 시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아주 완전한 복음주의자였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그래서 잘못 교육을 받아갖고 완전히 리버럴리스트 해. 그래서 자유주의자가 됐다. 말 그대로 인간의 철학을 신봉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 호르트는 그리스 철학을 이제 사랑해서 그래서 맥밀리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기독교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 철학을 무가치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기독교의 계시가 겉으로 보기에 귀중한 원리로 가득한 것 같지만 사실 나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실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한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일 겁니다. 기독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아무런 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글자로 읽고 그냥 글자로 보고 그냥 나는 본문 비평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본문 비평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리스 철학에서 그리스 사상에서는 많은 유익한 것을 얻는데 기독교 이 성경을 읽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걸 이야기한 사람이 호르트예요. 호르트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 인격적인 마귀에 대해서 호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마귀가 있다면 그 마귀는 단순히 부패하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사악해야만 하며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에너지와 행동이 다 사악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을 지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특징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사악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악한 마귀를 하나님이 만든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원한 지역을 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 모리스에게서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 모리스의 편지는 우리가 미래의 형벌 기간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영원하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굉장히 긴 기간이라기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영원하다고 하는 게 말 그대로 everlasting, 영구히 존재하는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차원적인 뭐 영적인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진짜로 영원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영원히 형벌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이런 고통을 받는 그런 거다. 그리고 연옥을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연옥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1854년에 엘러튼 목사에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나는 모리스가 말로서 연옥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 당신과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논쟁의 주요한 논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확고하게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논점에 동의하는 바가 뭐냐. 회개의 힘은 현생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현실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 즉 연옥 사상을 부정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신학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연옥교리, 이 저주받은 연옥교리, 사람들이 연옥교리, 이 성경신자들 믿지 않잖아요. 저주하잖아요. 크고 중요한 진리를 믿는 믿음, 즉 카톨릭 믿음을 유지시켜 주었으므로 이게 전적으로 부당한 건 아니다. 지금 이제 카톨릭 교리를 지금 옹호하고 나선 거예요. 지옥은 뭐라 그래요? 그건 영원한 기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연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 죄를 지고 소죄를 지으면 연옥에 가고 대죄를 지으면 이제 지옥에 가고 연옥에 가 있으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초도 사고 모두 해갖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을 드리고 이러면 그러면 이게 공덕이 쌓여갖고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회개하는 그런 힘인데 그 힘이 꼭 현생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저쪽에 가 있어도 그렇죠. 연옥에 가 있어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공덕을 쌓으면은 그럼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연옥을 지금 지지하고 더구나 이거는 카톨릭 교회의 중요한 그런 교리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가 1000년이고 1200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는데 어떻게 그걸 다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카톨릭 교리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또 이제 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각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각자가 다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대신 속죄를 해줬다. 아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각자가 형벌을 받아야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르트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 속죄에 대한 가르침을 이단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거의 보편적 이단 교리의 한 측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교리가 그것처럼 비성경적인 그런 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거의 보편적인 이단 교리의 한 측면이에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되는 비평 그리스도 본문, 이 비평 그리스도 본문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서문을 쓴 사람이, 이 서문을 쓴 사람이 호르트인데 호르트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호르트는 천주교의 세례중생 교리를 믿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애가 태어나면 이렇게 세례주고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러고 이제부터 이 영생의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영생의 여정이 시작.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린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친 대로 유아 세례를 통한 중생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지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관점이 복음주의자들의 관점보다 더욱더 나를 진리로 가깝게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세례를 주고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 아 그럼 뭐 목욕탕이랑 뭐 들어갔다 나오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믿음도 고백하지 못한 아이에게 물을 몇 방울 뿌리고, 그러고서 이 사람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고, 그래서 영생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면 이거는 이단 아닙니까? 이단교리죠. 그렇죠? 근데 호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 유아 세례를 통한 이 중생, 이 교리가 복음자들은, 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침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렇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그거를 시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이다 하는 걸 증언하는 거지,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례중생교리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일원으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래로 한 250년 동안 천주교회가 영국에 침투해서 영국을 부수다가 1850년경에 완전히 이제 성공회가 카톨릭화가 돼서 학계, 종교계 할 거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천주교회가 장악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그것도 신학과 교수예요, 여러분. 신학과 교수가 지금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귀, 성경에 있는 그런 마귀, 뭐 에덴 동산, 그다음에 뭐 지옥, 연옥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천주교가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또 모두 이 호르트하고 또 웨스코트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감히 미국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모든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깊고 누그러뜨리기 힘든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좌익이라는 얘기예요. 좌익들이 뭘 좀, 우리가 보통 좌익들 중에 골수 프로페셔널 좌익이 있고 심정적인 좌익이 있어요. 이게 불쌍한 마음, 불쌍하다, 그래서 다 공동적으로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좌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주의, 자본주의 뭐 이렇게 해갖고 사유재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당시에 그러한 쪽으로 전세상에서 세상을 이끌고 나간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식인 민주주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장한 사람이 호르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당시에 이제 무디라고 한 사람이 유명한 부흥 강사가 돼서 미국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 가서 부흥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갖고 이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무디를 구경하라고 한 거예요. 무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설교를 하러 하는가. 내가 어제 오후에 그레이와 함께 영국 런던 서부의 변화가인 헤이마켓으로 가서 무디와 함께 같이 이렇게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생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생키라고 한 사람이 이 찬송가도 많이 짓고 찬송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디하고 생키 집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때는 매우 즐거웠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음악의 수준이 좀 낮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른 이런 찬송가, 이렇게 하는 찬송가가 다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그 음악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 수준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내가 예상한 대로였고, 생키는 친근한 인상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무디는 거의 제한된 미국인의 유머와 더불어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실 그의 말투나 모습은 꽤 상투적이고, 그 다음에 진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집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해서, 그래서 무디의 설교를 듣고 이와 같은 찬송을 듣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호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와의 접촉을 통해서 많은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모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1800몇 년에 태어나서 1880몇 년, 뭐 90년대 죽은 사람들이에요. 호르트, 웨스코트, 그 다음에 와이스먼, 뭐 헨리, 뉴먼, 말 것 없이 다 하여튼 1800몇 년도, 2년도, 3년도, 5년도 이때 태어나서 1880년, 90년도 이때 죽은 사람들이 영국을 다 망친 사람이에요. 찰스 다윈도 그때 태어났고. 여기 지금 여기 나오는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은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죽었어요. 다 같은 시대 동시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원래가 독일 사람인데 이 독일에 나중에 들어가질 못해요. 쫓겨나갖고. 이래갖고 1849년부터 그 다음에 런던으로 망명해서 1883년까지 약 몇 년이냐, 34년 동안을 영국에서 지내요. 영국에서. 그래서 1849년에 런던으로 망명하기 바로 전 해인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만든 거예요. 이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 그러고 나서 영국으로 망명을 해갖고 1867년에 그 유명한 자본론이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어디서 만들어요?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은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천주교, 그 다음에 인본주의, 진화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공산주의까지 들어와갖고 그냥 사회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그런 사회다. 이 영국이라고 한 그 당시 사회가. 이런 사회 속에서 성경 비평해야 되겠다고 해갖고 성경 개정이 나오고 이런 가운데 이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공산주의에 이제 심취를 해갖고 1850년경에 엘러튼 목사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나는 여기서 앞으로 3, 4년 동안 공산주의에 대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참으로 좋은 그런 결정인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 공산주의는 완전히 그냥 대척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근데 공산주의를 연구하겠다는 거야. 이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되고, 신학성경 본문을 만들어주겠다는 사람이 공산주의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확실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예정을 받아 자기 이웃의 유익을 위해 그분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복과 달란트, 즉 권력과 부와 영향력, 지위, 출신 등을 공산주의자들처럼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완전 사회주의자란 말이야. 완전히 사회주의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웨스코트하고 같이 유령 길드를 만들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유령 길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웨스코트라고 한 사람이 어떤 생활을 가졌냐. 우리나라에 귀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귀신 사상. 이렇게 해갖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나쁜 일 한 사람이 금방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몇 달을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떠돌아다닌다. 이래갖고 예배당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수백 명의 귀신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렇게 웨스코트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옆에 수백 명의 이제 귀신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 영적인 이런 존재들하고 어떤 교통을 하는 이런 클럽을 우리가 좀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이래갖고 만든 클럽의 이름이 유령 길드. 길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래서 뭐 직무를 짜든지 이런 거 할 때 길드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령 길드, 유령 단체, 조직을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암탉과 수소 클럽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유령 길드 조직을 만들어갖고 유령들, 귀신들하고 영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그런 일을 했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신약성경 비평본문을 만들고 그 비평본문에 서문을 쓴 호르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악평을 한 게 아니라 호르트의 아들이 써놓은 호르트의 삶과 편지라고 하는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아들이 쓴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고 써놓은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정도로 비성경적이며 무신론적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사무엘 깃박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가질 수 있죠. 뭐 공산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마귀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고 유령이 있다고 그러고 귀신이 있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 설교자나 아니면 성경 본문 비평학자 또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런 걸 믿고 그러고 성경 본문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니냐.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지식인이었는데 성경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한 일이 기독교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이 호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이런 걸 다 부인하고 지옥을 부인하고 연옥을 시인하고 세례 중생을 이거 시인하고 카톨릭 교회 이와 같은 것들을 마리아 숭배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있다고 이런 거 지금 숭배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만들어준 이와 같은 본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본문이고 킹제임 성경 근간이 된 이런 본문보다 뛰어난 본문이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경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목사들이 철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좌익 사상, 자유주의 사상 이런 거에 매료가 돼 갖고 옳고 그른 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익들의 활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 이 나라에 악한 일이 목사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좌익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럼 뭐 이렇게 갖고 예? 모든 걸 다 나눠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다 천주교에서 들어온 거고 제수이트 이 예수회가 그걸 개발한 거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말씀하는 그거를 눌러버리고 인간의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눌러버린 그런 일 이런 걸 통해서 지난 몇백 년 동안 이 교회가 붕괴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다. 그런 일에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본문이 두 개란 말이에요. 본문이 그 본문 중에 하나 비평 본문이라고 만들어준 호르트 웨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말 그대로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준 본문을 가지고 만든 NIV, 뭐 NASB 그 다음에 공동번역 이게 킹제임 성경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는 말 그대로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좀 공부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것과 같은 지식을 좀 늘려야 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만 살펴봐도 그 사람들이 만든 이런 본문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라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웨스코트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